자, 저희가 또 오늘 출애굽기 잠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2장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좀 펴보시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대단히 늦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이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으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신을 하나 만들고 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아론에게 했죠. 그래서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너희들 가진 금귀고리 이런 거다 빼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어서 형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이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신을 이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7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고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 다시 보니까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온갖 이적들을 다 보여주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데리고 나오셨던 이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시겠다. 한순간에 그냥 다 파멸을 시켜버리시겠다, 소멸시켜버리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그 존재,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토기장이는 그 가진 흙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그릇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그릇이 뭔가 자기가 대단히 귀중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토기장이 앞에서 굴어봐야 사실 토기장이 그냥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깨버리고 얼마든지 새 것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만인데 지금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아무리 뭐이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온 사람들이 200만이고 300만이고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일순간에 다 소멸시키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목에 기부스를 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 지금 이 장면에서 처음 나오는 것인데 성경에 총 7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번 말씀하셨고, 모세가 두번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 한번 언급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에 걸쳐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참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참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다. 뻔뻔하다. 은혜를 모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이 모세가 이제 11절서부터 보니까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모세의 중재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게 야곱이죠.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중재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다 죽이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기껏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산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건 좋은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급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2절의 그 뒷부분에 하는 그 말의 내용,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하는 이 표현이, 이것이 이제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재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이러한 중재가 예수님의 지금 중재의 모형이 되는 것인데, 사실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셨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하고 간구하셨고, 또 지금도 하늘에서 저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좀 재밌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2절에 지금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이게 repent라는 단어가 이게 쓰이게 됩니다. 앞부분에 진노에서 돌이킨다 할 때는 이제 이 turn from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뒷부분에 돌이키소서 할 때는 repent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이렇게 할 때도 이게 repent죠. 그래서 repent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라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repent 쓰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이 이제 반드시 회개하라는 단어로만 번역되지 않고 지금 후회하다, 돌이키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영어 표현으로만 놓고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repent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다. 참 얼마나 참 위대한 구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인간의 그 탄원을 들으시고 수백만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소멸하실 그 순간에 그것을 돌이키셨다. 참 정말 우리가 이 기록된 이 내용은 대단히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중재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한이 중보 기도를 볼 때, 이 중보의 이 사역이 지금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모형이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34절이 말씀하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것은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분, 이게 예수님인데요.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기독교계 내에서 좀 잘못 사용하는,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또는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법상 맞지가 않죠. 그렇죠?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 그래서 복을 빈다는 건데,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보고 어떤 다른 신에게 빌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바른 지적이에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교회 내에서 돌아가시면 소천하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도 이제 조금 어법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소자가 아마 부를 소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 하늘이 부르셨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으로 지금 쓴다는 것인데, 소천하셨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소천 당하셨다. 그러니까 어법상은 소천 받으셨다, 뭐 이렇게 해야 이제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천하셨다는 그 표현 자체가 어법에 맞지 않는다. 그것도 타당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 이렇게 쭉 지적하는 중에 중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보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중보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 사이에선 중보하면 안 되나요? 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생소하시죠?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2장.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이지만 모든 성도들을 향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도들도 중보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쓰인 단어가 인터세션입니다. 아까 그 성령님이 하신다 할 때, 성령님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할 때도 다 make interce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intercessi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에 관한 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 이제 써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모세의 손에 돌판 두 개가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하신 그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 두 개가 이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백성이 떠들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건 뭐 승리의 소리도 아니고 패배에서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이건 뭐 노래하는 소리구나. 노래하는 소리였습니다. 떠드는 소리인데 주로 노래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보니까는 송아지를 아마 중앙에 놓고 돌아가면서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맹렬히 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서 산 밑에서 깨트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이 돌판을 다 팽개쳐서 깨버리고, 그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추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론이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하나 만들라 그래서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잔다 가져오라 했더니 그거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잘 보세요. 24절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대단하지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벌거벗었더니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자, 여기를 보니까, 자, 모세가 이제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지금 이 아래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냐? 나 이들 다 지금 다싹 쓸어버려야 될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모세가 아직 자기 눈으로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 했는데, 자기 눈으로 딱 내려와서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개혁성경에서는 모세가 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던가, 제 기억에. 어쨌든 모든 사람,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는 어쨌든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화를 내는 장면이 성경에 최소한 두 번이 등장하는데, 그한 번이 여기고 다른 한 번이 그 므리바 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므리바물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민수기에 나올 때그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 줄로 제가 이제 좀 착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니까 똑같이 므리바라고 돼 있어요. 그 사건 장소 자체가 므리바라고 돼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위에 대고 이제 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손상시킴으로써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했던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그 돌판을 내팽겨쳐서 깨트리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한번 있고, 또이 바위를 그렇게 막대기로 두드려 패는 바람에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참 서글픈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약함과 저희의 고약함을 비교하자면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 이 죄성이라는 것,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그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돌판을 두 돌판으로 집어 던져서 깨뜨렸을 때이 장면을 보고 미어즈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좋은 사전을 이렇게 만든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의 손에 의해 깨지기 전에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서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판은 깨지고 이 백성들의 상태가 여기 보니까 떠들었다. 17절에 떠들었다. 18절에 노래했다. 19절에 춤췄다. 25절에 벌거벗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할 때, 뭐 하면 한꺼번에 나타나는 특성입니까? 예? 뭐 하면 한꺼번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이거? 예, 술 먹으면 한꺼번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이거? 예.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백성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0절에 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볼 때, 여기도 지금 술 마시는 자들이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주절거리면서 이렇게 고함 지르고 뭐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추궁당할 때 아론이 하는 대답이 꼭 누구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지 않고, 지금, 백성 핑계 대잖아요. 이거 누구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아담이죠. 아담과 이브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그들이 지금 벌거벗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지금, 모세가 백성, 본즉 백성이 벌거벗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벌거벗음이 뭐와 관계에 있냐면은 25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춥게 만들었더라. 아니면 덜 예쁘게 만들었더라. 아니죠. 수치스럽게, 수치거리가 되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벌거벗음은 기본적으로 수치와 관계에 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라든가 뭐 자기를 뭐 아름답게 가꾸려 한다든가 그런 것 이전에 옷의 기능은 수치를 덮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지금 벌거벗어서 지금 수치거리가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어떻게 지시를 내리냐면 26절에 보니까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둘락달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할지니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율법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3,000명이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올라간 그 신의 산에도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말라 그러셨었죠. 누구든지 접근하는 자는 활로 쏴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과정에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해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 장면에서 보니까 오순절 그 성령님의 그 이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는 그 과정에서 깜짝 놀란 그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 설교로 인해서 3천 혼가량이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는 시점에서는 3천 명이 죽는데 은혜가 올 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대조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29절에서 주께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이 거룩히 구별하다는 이 영어 단어는 consecrate라는 단어입니다. consecrate 이것은 이제 성별시키다, 성별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서 이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대단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의 그 형제, 자기의 형제를 쳐서 죽였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복받을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32장의 그 뒷부분 조금 남은 것을 좀 다음 시간에 33장 할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